또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오전 오후 설교 말씀 주제가 오전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손실로 여기는 게 뭐,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세상 일을 겸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또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옵고 또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손실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명예와 또 물질, 또이 세상에 얻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는 것, 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열렬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굉장히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의 그 의로 또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들을 때에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게 매우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들이었고,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 유대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대접받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에서 내가 서울대 출신입니다라는 그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 아들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만 해도 아, 그래, 저놈이 좀 똑똑한 사람이구나, 똑똑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쳐다본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같이 대접받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걸 드러내려고 하죠. 우리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든 또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든 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분명히 인정받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출신의 배경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인정받는 것이었고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과 또 자기의 위치와 율법을 따라왔던 그런 삶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굳이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개종자들처럼 나중에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을 그런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거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의 열두 자식들이 있는데 그 열두 자식들이 다 똑같은 자식들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라 이거죠. 나는 첩의 자식이 아니라 이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 중에 그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던 것이죠. 또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런 지파에 속한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사도 바울에게는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에 속한 자였다. 그 말은 내가 율법에 아주 지극히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 말들이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런 말들을 의미 있게 자기들은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것들이 한때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고 버릴 수 없는 것이었고 진주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로 다시 자기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더니 예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 심지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 자체도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손실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방향 설정을 해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주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한번 내 자신에게 우리는 비춰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팔 저울에 한쪽은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올려놓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올려놓았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무게감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 소중했고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내가 지출을 빼면 그게 나의 이득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손실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얻는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물질과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떤 것에 더 가치와 무게를 두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것들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것들이 별로 내가 크게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그것은 내가 그 시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 얻은 것이 세상의 것들이 더 크다라고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한 시간이 자기에게는 손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절대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것들을 놓칠 것을 우려한다면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 내가 어떠한 것을 얻을지라도 내가 그것들의 시간을 빼앗기고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 봐도 세상에 이득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과감하게 손실로 여길 수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어디다 내가 무게감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바로 이러한 내 판단의 결과로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랑거리가 달라지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이 굳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인식하게 되고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토록 세상에서 얻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을 이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떠한 충돌을 겪냐면 영적인 것들과 또 세상적인 욕구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충돌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처음에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두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목적과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몰라서 세상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것들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에게서 보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더 많이 쏟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시겠느냐면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다 시간을 손실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그러한 삶으로밖에 보지 않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손실을 당한다. 이건 바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누적되게 경제적 손실을 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손실을 보아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손실이 누적되면 매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손실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매우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인생을 지금 손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여러 지적을 하고 가르쳐 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괴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손실에서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영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무덤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손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중에 잘하면 되지. 대소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인식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손실에 대한 문제를 언제 정확하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걸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나 또 세상에서 좀 필요 없는 것들을 자기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정받는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들을 자기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익한 게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처럼 우리도 절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뭐 자존심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고집, 자기만의 주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과연 이것을 배설물로도 여길 만한 그러한 과거와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매우 이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제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또 이 세상에서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자기가 현재 얽매여 있는 일이나 직업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당장 믿을 수는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또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 주저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심이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영적인 것보다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 염려와 이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를 드러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저도 거리에서 전도를 해보고 복음을 전해보면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와 가치, 구원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죠. 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옛 본성을 통해서 살아나는 나의 의를 계속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성경 지식을 쌓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가 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의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의를 내려놓을 때 교회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는 자기 의를 내려놓을 때만이 진정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르게 되는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영적 전쟁은 수도 없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승리하지 못하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두고 거기서 주저주저하면서 영적 전쟁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갈등하는 부분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까? 오늘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마느냐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또 세상에서의 논리가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영적 전쟁을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하려고 하는데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갈등하고 있고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믿음이 후퇴하거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버리는, 그래서 교회 자체가 다 영적으로 정체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 이와 같은 고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존재를 자기가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계속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인식했던 것이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뭐든지 그는 전력을 다해서 달릴 수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의 소망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절정이었고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또 달려가야 할 그 결승 지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같은 예수님을 우리도 믿었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의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쌓기에만 우리는 급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노력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쫓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좀 많이 버는 것들,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얻는 것, 내가 세상에서 좀 명예와 명성을 얻는 것들, 권력을 얻는 것, 또 내가 인기를 얻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식에게 힘을 막 열심히 쏟아붓고 기울이는 부모들이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 세상의 것들, 그것을 추구하고 내 자식에게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얻고 나면 나중에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그렇게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라는 인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좋은 직업과 뭐 또 인기를 얻었고 명성을 얻었고 물질을 충분히 우리가 얻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이건 비참한 것이죠. 사막에 신기루 있잖아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죠. 전도서 1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좀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는데,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그랬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다 가져보고 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오히려 허무하게 보이는 이 저자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어리석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왜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하죠? 그곳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병들지 않아도 되고 늙지 아니하고 더위와 추위에 대한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완전한 세상이 다르겠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의 소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배제되어 있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이제 좀 고민 안 하고 사는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가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곳이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가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어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가치한 삶을 우리가 산 것으로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걸고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목표는 설정이 되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들이 없고 목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만 교육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죠. 그 교육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삶의 가치관이 믿지 않은 그때와 똑같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세상이 가르치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나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맞춰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목표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만 맞춰져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잘못 잡히게 되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르치는 거였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였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좀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지 못한 것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좀 물질이 부족하거나 또 이 세상에서 명예가 없는 것으로 인해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좀 성공을 해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이제 일반적인 교회 안에 은사주의가 물들게 되면서 신앙인들이 점점 기복신앙을 갖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를 하면서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냐, 대부분이 기복적인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외에는 기도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목표를 우리는 설정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든지 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런 영적인 것들을 먼저 우리가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나의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준비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눈에 맞고 마음에 들고 조건이 맞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복 주시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직장을 준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직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물질을 버는 문제들 모든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이미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세상의 일들을 막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세상 교육도 직장도 좀 소홀히 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로 힘써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의 본질에서 벗어나버린 거죠. 우리는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또 내가 속해 있는 학생들은 뭐 학교가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고 공부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직장 생활 하나도 과연 이게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그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얻고자 하는 부분들로만 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있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된 것들을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도록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단순히 좀 편안하게 살고 또 남들보다 좀 돈을 많이 벌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또 그냥 내가 좀 고민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라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또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아닌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얻기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정해놓고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이 우선순위로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렇게 기도했겠느냐 이거죠. 영적인 것들이 우선순위에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결정한 것들, 내가 원하는 걸 다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은 채워주시라는 의도로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몇 마디 할 게 없는 거예요. 몇 마디 할 게 없고 또 그 기도가 그렇게 몇 마디 안 하고 끝나버리다 보니까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기도가 메말라 가니까 영적 생활이 점점 무미건조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을 복종시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됐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내가 간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풍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힐 때마다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저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히게 될 때 주저주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고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무언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거나 또 무언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갖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늦지도 아니하시고 실수하지도 아니하시고 결국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들을 내가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래 내가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 마음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한 손에는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쥐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좀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기다리시기 전에 내가 쥐고 있는 그 한 가지 나의 욕망과 야망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기다리실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내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줄 알 때 그 그리스도인이 이제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헌신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만 할 것이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지체들을 양육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서 헌신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낸 지체의 형제를 또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헌신하기까지는 자신이 없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그게 그토록 소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8일째 할례 받은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 사회 안에서 파묻혀 있을 때는 그게 절대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라였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유대인 사회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그토록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나의 마음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제일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미련을 두지 않고 예수님만을 붙잡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이 세상으로 녹아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녹아들어갈 수가 없는데 녹아들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미 배설물로 여겼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삶의 목표로 정하도록 지금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겼으니 너희들은 마귀에게 그러한 것들로 속지 말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저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위해 살았다면 더 잘 살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면 더 세상 형편은 좋아졌겠죠. 아마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시간에 뭐 다른 것을 하고 뭐 하면 세상에서 지금보다 좀 더 뭐 좋아지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선택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게 되면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가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손실이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지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쫓아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좀 밑으로 내리시면 믿음의 삶이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내가 그토록 큰 이득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니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대한 것들을 손실로 여기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는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겠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겠지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다 손실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로 이 세상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또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애착을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셔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 모두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찬송을 부탁할까요? 네. 762장 찬송을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